북유럽에 있는 덴마크라는 나라는 한때 영국과 스웨덴, 노르웨이까지를 지배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30년 전쟁 또는 나폴레옹의 시대에 거치면서 점점 국토를 상실했고, 마지막에는 19세기 중반에 프루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황량한 황무지만 남은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거기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어서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친 바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무지 위에 살아 했던 덴마크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룬트비 목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독려하며 국가 재건 사역에 몰두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라고 호소했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다며 국민들을 격려하고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일에 도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덴마크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파탄난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복지국가, 최고의 농업국가, 그리고 평화적인 문화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했었습니다. 나중의 영광이 훨씬 더 위대한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누구나 다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그때마다 현실에 부딪히면서 자주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 직면해 있는 자기 시험이 괜히 시작했구나, 즉 언제 그만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탈출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극복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모슬로우는 더 나은 미래를 창조했던 사람들의 인격적 특성 다섯 가지를 말한 바 있는데, 직업에 대한 헌신, 자기 용납, 미지에 대한 관용,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 한 가지가 감사하는 마음, 이 다섯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과 긍정의 신념이 있어야 미래 창조가 가능하다는 그의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은 절망의 시기에 태어났으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삶의 역전이 무엇인지를 자기 인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포로로 출발했던 그의 인생이 탁월한 정치인이며 위대한 신앙인의 사표로 남게 된 것은 시작보다 나중에도 영광스러운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학자 오톨 바흐는 다니엘 인생의 특성을 헌신성, 전문성, 봉사와 희생정신, 그리고 끝없는 용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불굴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의 신앙 인격이 그의 나중 영광을 창조해낸 요인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인류 사회 전체적으로 낙관주의가 퇴조해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20세기의 여러 전쟁을 거치고 아우슈비츠의 범죄와 같은 사실들을 목도하면서 인간에 대한 실망이 가중되었고, 그것이 낙관주의의 퇴조를 불러왔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기술과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더 심각한 비관적 전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희망을 말하고 더 영광스러운 내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근거, 더 좋은 내일의 가능성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학개 선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전 536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이 귀환해도 좋다는 조서를 발표하자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지만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이 더 컸습니다. 너무나 황폐해진 고국의 산천을 보면서 그들 모두는 망연자실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국가 재건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성전 재건 사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반발과 모함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정부에 유대인들이 반 페르시아 반역을 꿈꾼다는 거짓 고발도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성전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꿈이 좌절되거든 그 시기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 사역에 나서도록 촉구했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덜 클 것이다 라고 말하며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새 꿈을 품으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는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정상화되어야 됨을 가르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BC 536년에 42,36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독 스룹바벨의 인솔로 제1차 귀환민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로 방치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폐망할 당시의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이렇게 슬퍼합니다. 슬퍼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돌보는 게 없었던 예루살렘은 폐망 당시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성전도 무너진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보는 이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돌아올 때의 다짐처럼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한 일에 착수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한다는 기쁨에 힘을 보태고 정성을 기울여 힘껏 시작했습니다. 기초석을 놓는 정초식도 거쳤습니다. 그 정초식 하던 날 옛 성전의 화려함과 어마어마한 규모를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인들은 재건될 성전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을 지을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박한 규모로 재건을 시도했는데 그나마 방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 소식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대적이란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과거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다윗의 왕국인 남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고 나머지 열 지파는 북왕국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동안 신앙적으로 토속 종교와의 혼합 사상에 빠져버렸고 순수 혈통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이 성전 재건사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도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는 단호히 거부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지분도 참여 명문도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분들이 명렬하게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에 문서를 보내서 성전이 완공되면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대한 조공과 납세를 거부하려 한다고 거짓 모함을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캄비세스 2세가 통치했는데 그는 고레스와는 달리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명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몇 차례 시도를 거듭해보던 유다인들도 이제는 지쳐버렸고 더 이상의 의지를 보이지 못한 채 시간이 16년이나 지나 BC 52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은 성전 건축을 재개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중단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학계 1장 2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다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들을 지치고 곤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생활하기도 힘들었고 도시 재건도 막막했고 반대자들의 회방이 극심했고 페르시아 정부는 무관심했고 그들은 이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단 한 가지도 자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여건의 미성숙과 시기상조를 말하면서 재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전이 먼저 재건되어야 민족의 구심점도 생기고 그 성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의 모든 부분도 정상화될 터인데 이것을 지체하는 것이 삶의 모든 면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악순환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그들을 통렬하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좋은 집에 거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1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보다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못한 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방치한 채 먹고 마시고 돈 벌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역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고 일상생활도 모든 면에서 정상 수준으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 아직 코로나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난 날 탓하지도 말고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즉시 회복하셔서 삶의 영적인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예배생활이 정상화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안정권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 예배 우선, 신앙 우선의 원칙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학계 선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상 같은 지적에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감동되어서 다시 기쁨과 감사로 이 사역에 마음을 합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5절에 이 시기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사실 공사가 중단된 것은 그 앞에 왕이었던 칸바세스 2세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살피지 못한 채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유다 지방에서 거짓 보고 산장이 전달되자 심사숙고도 없이 공사 중단을 지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다리오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니 사태를 면밀히 살피고 자초지종을 확인한 다음 문서 창고에서 과거 고레스 왕이 유대인의 성전 재개 공사를 허락했던 문서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 재개를 허락하고 막대한 재정 지원도 허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역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의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페르시아 중앙정부가 식민지 백성들의 종교를 위한 성전 건축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마음에 결심하고 신앙 중심의 생각으로 돌아오자 다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아직은 여건이 성숙하지 못됐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여 스스로 뒤로 미루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면 형편 여건들과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딴 모든 백성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왠고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도 6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는 천지를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지가 진동한다는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 전체가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천지가 진동한다는 말씀은 지치고 무기력하고 피곤해진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5절 말씀에서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같이 있겠다. 6절 말씀에서는 천지가 진동하도록 권능과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힘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욥기 38장 말씀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잘 잘 살았다라고 자랑해야 오는 이 욥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물이 안개가 되게 하고 그 안개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만물을 소생케 만드는 이 일을 네가 설계했느냐? 네가 만들 수 있느냐? 그대가 말에게 힘을 주어서 광야를 질주하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악을 길들일 수 있겠으며 네가 독수리에게 무엇을 명령한들 그가 듣겠느냐?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교만하냐고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동쪽에서 떠오르고 당신이 없어도 서쪽으로 길 찾아 잘 찾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 사이에 발벗고 났을 때 하나님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힘들게 홀로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신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맡기신 십자가 너무 외면하거나 피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마음에 작정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더 힘차게 만들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학계 선지자는 우리에게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에 대한 비전 가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여 나서서 모두 한마음대로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완성된 성전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이 적지 않게 실망스러워졌습니다. 그 규모가 지나치게 왜소하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옛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보았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첫 성전 지을 때에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여한 없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 동원해서 넉넉히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초라한 규모지만 성전이 재건된 만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만도 기적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성전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초라한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위대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칭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에는 항상 나중이 더 좋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권력과 돈으로 지었던 첫 성전보다 모든 백성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지은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평가합니다. 성전의 영광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규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는 것이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순전한 예배와 눈물의 기도가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영광스러워야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은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삶의 규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함과 흔들림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적 삶으로 이루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삶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과 교회의 교회다움이 진정한 영광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말씀에서 자기 이력서를 내보여줍니다. 그 이력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정도의 이력서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최고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의 지난 날들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내려가던 이력서를 북북 찢어버리고 새롭게 이력서를 씁니다. 그의 새 이력서를 보시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입니다.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입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나중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은 예수 십자가이며 내 몸에 새겨진 예수 흔적이 내 상장이며 내 자랑은 약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의 죄인됨에 대하여 지적으로 인정합니다. 감성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신음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모든 죄된 생활들 분토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외형적인 영광이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 삶의 자랑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우리 삶의 부끄러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들도 헛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영광을 찾아 출발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려도 내 영혼이 거룩하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삶을 처음보다 더 자랑스럽도록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룬트비 목사님이 평생 중요하게 간직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이 우리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십자가 굳게 의지하고 달려가십시다. 우리 미래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